목요일 새벽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22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겟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로서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제가 어제 끝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으면 그냥 하던 대로 가는 거죠. 원래 사람들이 하던 대로 10명이 따르든 100명이 따르든 1000명이 따르든 군중의 환호와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은 원래 하던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면 조그만 자리 하나라도 또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죠. 완장만 차도 사람이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위험이 있으셨지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뿌리치시고 사람들을 흩으셨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후 처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즉시 제자들을 보고 빨리 가라, 빨리 가. 또 사람들 다 보내는 거죠. 이제 가세요. 식사했으니까 빨리 이렇게 자기 이제 그 밤을 보낼 시간을 가서 빨리 이제 잘 준비를 하라는 거죠. 하루 밤을 지내야 되니까 다 이렇게 보내시죠. 그러면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요. 건너편은 34절에 보면 게네사렛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거예요. 뭐 디베리아 바닷가, 뭐 이렇게 뭐 무슨 바다, 무슨 호수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에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오는 모든 지명 가운데 갈릴리에 관계된 부분들은 대부분 선착장 이름과 비슷한 거예요. 게네사렛 선착장이 여러분 보실 때 이쪽이죠. 북서쪽에 거기 있는 쪽으로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셨으니까 예수께서 반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게 하셨을지라고 거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어요. 그쪽으로 가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잠시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저물고 혼자 계셨다.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장면, 배가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물이 그리고 바다가 호수가 배를 타고 건너가 할 정도면 원래 좀 변덕스럽거든요. 항상 잔잔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물결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했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도 놀랍지만 그러나 물 위로 걸으신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본 적이 없는 기적입니다. 뭐 이걸 뭐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이제 조금 더 물러서서 보는 거죠. 초점을 이제 제자들의 모습에다 맞춰서 한번 봅니다. 제자들은 앞에 이미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수긍했을 겁니다. 머리를 끄덕이면서 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수긍을 해야 된다. 아 그렇구나. 아 예수님께서 저런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다 이해해요. 어렴풋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때 보면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능력이 행한 걸 봤어요. 내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했어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걸 체험해요. 그렇게 고집스럽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사람이 바뀌어요.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또 사람들도 인정하고요. 야, 진짜 변했다. 사람이 바뀌었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충분히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놀라워하고 또 그 신앙으로 그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보다도 더 옆에서 예수님을 보고 살았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고 뭔가 아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을 다 겪으면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에 딱 겪으면 제자들도 자기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자기들이 수긍한 것, 자기가 이해한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데 죽을 지경인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이 느낌이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능력을 체험해도 완전히 180도 달려진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그렇게 믿었고 그게 자부심이고 그게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 해도 막상 목숨이 달려있으면 기억도 안 나.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오는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수석이니 좀 나은 거였죠. 수지자니까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라 하고 함으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요. 그 용기도 대단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스승과 함께 스승의 능력을 체험하고 스승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싶은 그 길을 따르고 싶은 그 용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실패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실 이 말이 이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를 봤을 때 AD 50년에서 70년 사이로 봐요. 이게 짧게 보든 길게 보든 간에 이 당시에 이미 그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행동들, 베드로가 받았던 그 예수님의 칭찬 등 그리고 그 어수선한 70년까지 잡으면 온 나라가 진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수제자로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유명한 베드로를 향하여 마태는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 유명한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사심이 있었으면 또 베드로의 체면을 생각했으면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약간 머뭇거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행동은 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보였던 품었던 그 두려움과 그 모든 상황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사람의 영광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체면을 생각했다면 이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사람들이 말할 수 있거든요. 믿음 있는 것처럼 앞에 서서 말하더니 예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말하더니 믿음이 작은 자네 충분히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기록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뭔가 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목숨이 달린 일, 정말 중요한 일에는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특히 수제자로 보이는 베드로도 믿음이 좋은 듯 보였는데 용기까지도 가졌는데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적은 자에 불과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던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닮은 거죠. 결국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살던 시대와는 달리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바이러스가 생기면 백신도 만들 줄 알고 정말 그때보다는 엄청나게 이렇게 발달된 그런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평화의 문제 사람들끼리 서로 화합하며 잘 살아가는 문제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목숨 달리는 깊은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일 우리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른 전염병과 또 일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지진의 문제도 일어났을 때에 사실 속수무책이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믿는 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느냐? 똑같은 마음을 품지 않느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믿고 따르고 또 내 입으로 아멘 했던 그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는 뼈아픈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보다 안 낫겠느냐.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 했거든요. 아이 베드로 똑바로 하지.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왜요? 남의 잘못을, 남의 실수를, 남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건 쉬운 일이거든요. 왜?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드러났으니까, 마태가 가감없이 베드로의 그 약한 부분을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조금은 실패하고 또 남에게는 들키진 않았지만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조금은 어려울 때에 심지어는 이런 폭풍우 같은 이런 사건도 이런 상황도 아닌데도 내가 막 흔들릴 때에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흔히 들을 말이 바로 31절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가 평생을 기억했던 말들. 베드로는 많은 그런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도망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포박되고 대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닥불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일들과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일이 또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 정말 겸손하게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좀 말씀을 안다고 해서 기도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을 살아온들 과연 우리가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 말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좀 할 줄 안다. 능력도 있다. 말씀을 잘 안다. 심지어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목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나는 그 가르침 앞에, 그 깨우침 앞에, 그 은혜 앞에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이렇게 부딪히고 돌파할 만큼 나의 신앙생활이 진지하냐고요. 자, 진지하단 말이 뭘까요?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어떤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으면요,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나한테 중요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딱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다 어떤 물건을 들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개가 확 튀어나오고 아 깜짝이야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놓칠 수 있거든요. 놀래가지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딱 끼고 주머니 딱 넣고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냐고요. 무서우면, 두려우면, 아니면 귀찮으면 던져버려. 내 목숨이 달린 일이 생기면 내가 언제 예수 믿었나? 아이고 이런 일 겪어보니까 아무 소용없네. 던져버려. 이게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진지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어려울 때, 바쁠 때, 힘들 때, 피곤할 때, 지칠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내가 어려울 때 과연 나는 내 신앙은 진지한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우에 배를 타고 가보지 않습니다. 그런 나오면 안 되죠. 큰일 나지. 중요한 것은 폭풍우라는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이해한 것이 배운 것이 내 삶에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제자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기준을 눈으로 보고 방금 오병이의 떡을 물고기를 내 입으로 먹어봐도 조그만 일이 있으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더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을 봤을 때에 신앙생활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고 진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교회 안 나오고 자주 안 보이니까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릅니다. 판단에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과를 보는 거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잘 알고 심지어 목사로서 살았다고 해서 신앙이 진지하냐? 말 못해요. 결과를 봐야 돼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느냐? 어떤 일이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게 딱 달려 있어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핑계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일들, 가르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정말 진지하게 그 일을 먼저 딱 붙잡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또 이 사건도 게네사렛 땅에 이제 이르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오고 북서쪽에 있는 사람들 많이 모여오는 그런 상황으로 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또 내일도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의 믿음이 작은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기도 좀 하는 것 같은데, 목사인데 믿음이 없어. 어떤 일이 딱 맞닥뜨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건 우리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아파한들, 부끄러워한들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작은 걸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좀 더 진지하게, 정말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재개발 기도도 참 정말 지루하죠. 제가 오기 전에도 재개발 이야기가 있었고 14년, 15년이 다 돼가도 정말 지루합니다. 또 코로나까지 또 지루합니다. 300명, 100명, 200명, 500명, 600명. 정말 지겼습니다. 온 세상이 멈춰서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엎친 데 덮친 거죠. 정말 답답한데 그럴수록 더 진지하게 흐트러짐 없이 기도하며 가야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나오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처럼, 그 유명한 베드로도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 정말 꾸중을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작은 걸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또 이 아침에 또 결단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정말 신앙의 진지한, 예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